우리 2018년도 첫 예배, 첫 아침,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첫 예배 김태중 전사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이죠. 한 20분 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설교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여러분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엘리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의 이제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제 우상 숭배자 중 하나였죠. 근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니까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 신 우상도 이 이스라엘에 이제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왕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니까 이제 뭐 여러모로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바알을 섬기는 게 좋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이세벨을 맞아가지고 바알 우상 숭배가 이제 퍼지게 되죠.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엘리야 말로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배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종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엘리야는 혼자였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이런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그래서 단을 이제 한쪽에 하나, 이제 양쪽에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를 세워놓고, 이제 바알 섬기는 너희들은 바알 신에게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누구의 제단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지는지를 보고 그걸로 좀 분별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둘이 이제 두 세력이 이제 거기서 붙게 됩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제단의 불이 떨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지쳐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에 드렸던 그 송아지가 이제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가 옳았다는 것이 그거를 보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이 되고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컨텍스트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열심히 싸워서 죽였어요. 다 450명 다 죽이고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고 바알은 가짜구나 라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엘리야가 이 일을 하자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세벨이 이거를 알게 되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왕으로서 이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엘리야의 입장에 들어가서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죽고 막 이런 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그다지 막 섬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위트니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끔은 성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또 전도도 성공적으로 하고 선교도 성공적으로 하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세상이 막 우리를 좋아하는 일로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제 예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를 들면 제가 막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거룩하시고 예, 또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밑에서 연애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연애를 못해가지고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열심히 참고 기다리며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보고 다 바보 같대요. 왜 그렇게 사냐? 예, 그러면 저는 더 속상하죠.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라고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되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뭐 엘리야가 이야기랑 뭐 제가 연애 못해가지고 속상한 이야기랑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제 엘리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행사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알 숭배가 이렇게 쫙 퍼져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앞에 앉혀놓고 혼자가지고 남아가지고 엘리야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 제단에 불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세상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 엘리야 너가 진짜였구나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잡아 죽여야겠다 하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했냐면 본문 말씀 전에 이제 그 18장과 19장 보면 이 기도를 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나를 결국은 하찮게 보고 업신여기고 나를 공격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더 살아갑니까? 이런 이제 속상한 마음 가운데 엘리야는 이제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거죠. 차라리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지. 근데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맞으니까 하나님 따라가긴 해야겠는데.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픈 마음에 죽여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이제 참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팩트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거짓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 상을 주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막말로 하면 바보 같다고 놀리고 뭐 비난하는 정도 그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막 그래도 막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 좀 위로라도 될 텐데,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굳이 막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법칙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막 돈이 생기고 뭐 직업이 막 취직을 잘하고 뭐 일취월장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삶은 크게 변하는 게 없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놀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조금 전이었죠.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통해서 이제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가는 길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에 인정을 못 받다가 세상에 버림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또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고 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 진리예요.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차원이 되었을 때,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들어와서 적용이 되려고 할 때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잔을 거두어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힘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특히 우리가 오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도망가다가 아 됐어 하고 이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 이제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의 용사로서 싸워 나갔는데 근데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에 무슨 뭐가 남아있다고 남겠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숨는 게 다죠. 근데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고 저 홀로 남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되네요.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산에 와서 이제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를 다시 바로잡게 하죠.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억울한 거를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을 맞췄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서 이렇게 또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이 18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위로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18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다, 나 홀로 서 있다, 나밖에 없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결말에 무슨 얘기로 끝내시냐면 너 말고 지금 7천명이 더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좀 다시 집중을 돌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이 7천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어찌되었건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남기신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그렇다고 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안 맞추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7천명을 딱 만났는데 근데 그 7천명 중에는 또 바알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큰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한 차원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고 정말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피스메이커 교회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카고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도 같이 그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데 이 7천명은 하나님께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은 생명을 받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이 7천명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생명을 주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한 해 동안 피스메이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세상이 막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살아가고 잘못 가고 있다,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저는 되게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은 바르게 살면 복받고 바르게 안 살면 벌받는다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삶이 풍요롭고 성공할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거짓되게 살면 벌받을 거다. 이게 잠언 말씀의 그냥 전반적인 내용인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피해받고 억울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좀 더 성공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잠언 말씀처럼 안 된다고 해서 잠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틀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굉장한 거짓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까지도 심지어 그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면서 그들도 스스로 거짓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이 비록 우리와 반대되는 길로 갈지라도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정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먼저 도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 생명이 흘러나오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이런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